이게 인생이야? 살만 하면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고 죽지 못해서 하는데 살다 죽으면 허무하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성공한들 공허하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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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는데 아이고 그거는 솔로몬처럼 재산과 지혜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고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쾌락을 마음대로 누린 배부른 사람의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솔로몬 같은 사람은 아니라도 때때로 진지하게 생각하다 보면 이게 인생이야?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권태, 허무, 허탈, 허망.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그런 인생일까요? 이 본문의 19절에 보면 참신, 우리말로는 새롭게 되는 날로 나와 있지만 참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새로워짐. 날마다 순간마다 참신의 생명을 누릴 수는 없을까요? 현세에 누리고 내세에 만끽할 수는 없을까요?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라고 나오는데 이 참신의 생명은 생명의 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대로 태생적 지체 부자유자를 치유하는 치유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때 심리 상태가 어떠했느냐? 3장 10절에 보면 끝에 보세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고 했죠. 놀랐다는 말을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또 심히라는 말까지 넣었죠. 그러니까 놀라움, 경의, 경악, 경의에 대한 경악을 최대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11절에도 보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 크게 놀랐다, 심히 놀랐다, 또 놀랐다. 경악, 놀라운 기적에 경악했다. 그들이 그렇게 경악했다고 할 때 그 경악이라는 심리 상태, 이 심리 상태 속에 깊은 게 들어있거든요, 사실은. 그들이 왜 그렇게 경악했을까?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언급됐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한 달 보름 전만 해도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태생적 지체 부자유자가 40여 세나 된 사람이 기적적으로 순간 완치되었다. 깜짝 놀란 것이죠. 그들의 경악 속에는 당혹이 들어있어서 당혹. 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혼란. 오, 이단의 계수인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고친다고 또 이렇게 고쳤다고? 죄책감까지도 들어와 있었죠. 베드로는 이 놀라운 경이스러운 사건 후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 설교가 공중에 뜨질 않죠. 여러분 마음에 파고들 거예요. 어떤 청년은 목사님 일주일 내내 저를 미행하셨습니까? 어떻게 매주 제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리상태, 이 타락한 사람의 심리상태, fallen condition focus, 타락한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설교할 때 듣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어떤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딱 잡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잡고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는 쪽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악, 당혹, 혼돈, 죄책감, 이거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의 틀 속에 오 이거 아닌데, 내가 생각한 거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거 이거 아닌데 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심리 현상이. 그들의 생각의 틀 속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특별히 예수에 대해서는 어떠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보름 전만 해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들이 소리를 질렀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분명히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많이 봤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 5천명을 남자만 5천명이니까 이제까지 하면 만명이 넘었을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을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먹이시고 열두 바구니를 남기셨다.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거든요.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거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거든요. 예수께서 한센병자 고치신 거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거든요. 중풍병자 고치시는 거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거든요.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청소년을 살리시고 청년을 살리신 것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거든요. 이거 대단한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한국에 이런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놀라겠는가.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인정한다. 기적이 있다. 오케이 인정한다. 그런데 지가 하나님이래. 지가 말이야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래. 신성 모독자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유대인들의 생각의 틀 속에는 예수는 신성 모독자 이런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신성 모독자라는 게 딱 들어있으니까 십자가에 죽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생각의 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의 틀에서 생각이 나오고 느낌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이게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 문제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까요? 서로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정치적인 얘기하면 자꾸 싸울까요? 생각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달라서 상대를 생각하면 막 분노가 끓어오를 정도가 됐다는 거죠. 사실 복음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좀 달라도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국론 분열 때문에 아파하고 있잖아요. 이 생각의 틀이 다르다고. 생각의 틀. 예수에 대한 생각의 틀 속에 예수는 구원자라는 게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죠. 이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 영적인 무지. 여기 17절에 보시면, 3장 17절에 보시면 설교 중에,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게 들어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였어라고 했잖아요. 알지 못하였어. 알지 못하였어라는 말이 죄가 없었어라는 뜻은 아니에요. 알지 못해서 했어도 죄는 있는 거거든요. 죄는 죄예요. 그러나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알지 못했다. 죄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용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용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영적인 무지 상태. 이 영적인 무지가 여러분의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동료, 태신자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 이 영적인 무지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75억, 전체 인구가 세계 75억, 아마 population clock, 인구 시계를 인터넷에 치면 아마 74억, 75억 넘어갈 거예요. 75억 중에 예수를 구원자로 제대로 믿는 사람이 30%도 안 되죠. 70%가 안 믿는다고 했을 때 몰라서 안 믿는 거거든요. 몰라서. 영적인 무지. 77, 49, 5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알지 못한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영적인 무지. 바울 사도는 이런 현상을 놓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들의 화면에 띄워놓으시고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고 예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란 말이죠.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고 전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구원받아? 뭐 팔공산에 올라가서 평생 돌을 닦냐? 그래도 발견을 못해가지고 산속에서 수행해도 발견을 못해서 죽으면서 탄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의 모습인 종교인들의 모습인데 예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그를 보면 그를 제대로 알면 다 믿는단 말이죠. 안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안 믿습니까? 바울의 분석을 보세요. 세상의 신. 저게 마귀거든요. 마귀.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마인드, 생각의 틀, 마음, 마인드를 혼미하게 했다. 혼미하게 흔들어놨다. 이거 안 보이게, 예수가 안 보이게 만들어놨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웃기지 마. 그 유대인이야, 유대인. 아, 옛날에 뭐 십자형에 죽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무슨 구원자야.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 환한 빛이 못 들어오게 만들었다. 마음에 시커먼 것이 들어와가지고 어둠이 들어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거, 환한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마귀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의 마인드, 생각의 창에다가 시커먼 커튼을 가려놔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못 들어오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커튼을 없애주시고 사탄의 작업을 무너뜨려주시고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동료, 태신자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확실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유대인의 상태였어요. 영적인 무지.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의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12절에 어떻게 출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솔로몬 행각은 대리석 큰 기둥들이 두 줄로 쭉 늘어서 있는데 그 위에 백향목 지붕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딱 두 가지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 우리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질문 두 개 딱 던졌죠. 저게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핵심. 놀라워하고 있으니까. 놀라워하고 있으니까 왜 놀랍게 여기냐? 놀라워하는 이유가 뭐냐? 마치 베드로가 고친 것처럼 생각하니까 놀라워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고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놀라워하느냐? 왜 놀라워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면서 질문 두 개를 던져서 바로 확 끌어들이고 있죠. 이게 설교의 서론입니다. 설교. 제가 아까 설교 서론으로 들어오는 걸 아마 민감하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게 인생이야? 하고 들어갔죠. 그랬을 때 여러분의 심리 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이게 말씀의 건물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현관이에요. 현관. 이게 서론입니다. 서론. 두 질문으로 탁 들어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면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는지 보세요. 초점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왜 놀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에 하신 일 봐라. 놀랄 것도 없지 않냐?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40여세의 태생적 지체 부자여도 얼마 차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핵심형입니다. 핵심형. 핵심형 메시지를 탁 던지고 있습니다. 탁 던질 때 그 내용이 오늘 12절, 11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인데 이걸 제가 요약을 한다면 13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역사를 들먹거리죠. 역사. 역사를 들먹거리면서 유대인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한 그 메시지가 역사입니다. 역사. 유대인의 역사. 역사입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말이야 대통령이야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기만 하면 내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 3대 독재체제 막 금방 처리해 준다. 북한의 핵이고 미사일이고 금방 처리해 준다. 경제 문제 금방 처리해 준다. 외교 문제 금방 처리해 준다. 트럼프 저 예측 못할 인간 내가 금방 바로잡아 준다. 날 따르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정감록에 나오는 만유를 새롭게 하는 존재다. 자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한국 사람 중에 나온다. 대통령 선거 때 찍어줄 거예요? 생각해 봐요. 찍어주실 겁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죠. 저 경대병원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수십 년 누워있던 사람을 막 벌떡 일어나 만드는 거예요. 영대병원 영안실에 가가지고 시신들을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다 살아서 움직이게. 자 그런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전 세계.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저 사기꾼 아니야? 저 사기꾼? 저 마술 아니야? 마술?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경우에 말이에요. 예수가 나타나서 나 메시아다 하고 기적들을 많이 행할 때 기적은 인정하지만 진짤까? 우리가 옛날부터 알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는 이 로마 식민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딱 해방시켜가지고 막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면서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이 되도록 만드는 분인데 그러니 메시아인데 뭐 여기 와가지고 시골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막 말밥통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말이지 뭐 가난한 사람들하고 돌아다니고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친구라 그러고 그 로마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지가 인간이 되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유대인들을 놓고 베드로가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다 할 때는 역사를 들먹거려야 돼요. 역사 속에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해서 역사 속에 무엇이 흘러가고 있느냐 25절에 보세요. 25절 중간쯤에 보시면 언약의 자손이라고 했지 않나요? 유대인 역사에 흐르는 정신이 있어요. 그게 언약 정신이에요. 언약 정신.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는 약속입니다. 언약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업할 때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거래를 안 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만 자기 그룹 속에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약속 지키는 데 있어서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상권을 재패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언약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자손들이라고 하면서 그 역사에 흐르고 있는 언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들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 핵심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뿌리로부터 가면 되는 거예요. 뿌리. 뿌리가 누구냐? 유대인 역사의 뿌리는 아브라함입니다. 25절 보세요. 2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이 뿌리라고, 역사의 뿌리. 우리로 말하면 단군이에요. 단군이 역사적 존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단군이에요, 단군. 그러니까 역사의 뿌리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예수, 메시아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씨입니다, 씨. 너의 씨, 너의 후손들이 아니고 후손. 한 분 후손. 한 분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한 분 후손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베드로가 딱 지적하는 거예요. 역사를 들먹거리되 뿌리로부터 바로 지적을 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 22절 보세요. 모세가 말하되 주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자기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온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는 분이다. 그분이 구원자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놓고 뭐 보면 민족의 시조입니다. 민족의 뿌리 시조. 모세는 누구냐? 유대인들 놓고 보면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존재니까 건국의 시조입니다. 건국의 시조. 민족의 시조를 들먹거리고 건국의 시조를 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민족의 시조, 건국의 시조, 우리의 뿌리, 역사의 뿌리, 우리의 선조. 그들이 예언한 인물이 바로 예수다, 예수.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다. 깜짝 못하게 증명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말로 말하면 역사 속에서 단군의 씨고 한 씨고 광개토 대왕 그 다음 김유신 같은 사람이 예언한 인물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역사 속에 꾸준하게 존재했던 머리 좋은 석학들, 선비들이 다 예언한 인물.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라고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방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른 읽으시면 그게 눈에 안 들어오지만 이 대단한 논증입니다.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역사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을 해야 그들이 설득을 받고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이구, 그 유대인 역사잖아. 유대인 역사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유대인 역사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 전체의 핵심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한 거예요. 그리고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시조, 역사의 시초, 역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창조. 그리고 진행시키시고 계시잖아요. 역사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지금 예수께서 움직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움직이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빛과 소금의 삶을 그대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서면. 지금 진행시키시고 계세요. 그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예수님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의 모든 악이 다 사라지거든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거든요.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거든요. 늙음이 다 사라지거든요. 개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세계의 문제, 전 우주의 문제 다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핵심이에요. 과정이요. 목표예요. 신학에서는 크리스토 센트릭, 크리스토 모르픽, 크리스토 탈릭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그분이야 하고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핵심으로 잡을 때에 초점을 생명에 맞췄다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역사의 핵심을 지적을 하는데 이 생명의 개척자, 여기 본문의 생명의 주 15절에 나오는 생명의 주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이 생명의 주와 연결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아무 죄가 없는 분이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다, 생명의 주이시고, 또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구원자이시다, 모든 죄와 모든 고통과 모든 악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이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또 아브라함의 씨,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 아브라함 씨다. 그런데 이 본문의 초점이 어디로 흐르고 있냐 하면 아까 참신과 생명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점을 제가 생명의 주에 맞춘 겁니다. 이 생명의 주의 주라는 말은 아르케고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는 개척자, 설립자, 왕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개척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상실한 낙원의 생명, 하나님과 접속된 복된 생명, 진실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걸 놓쳤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개척하셨다, 영생을 개척하셨다. 그걸 건물로 말하면 설립하신 분이다, 생명의 집을 세우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생명으로 다스리시니까 생명을 주신단 말이야, 주신단 말이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영생,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복된 생명, 참신의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치유 기적과 예수의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과거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입니다. 현재 지금 40여 세 된 태생적 지체 부자유자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의 주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다, 이분, 이분, 바로 이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분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는 이 40여 세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점핑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건 이분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대단히 강력한 메시지였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루신 이 참된 생명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참신이라는 단어, 아까 제가 새롭게 되는 날 15절 그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19절에 보면 새롭게 되는 날 할 때 새롭게 되는 날, 참신의 시간들이란 뜻인데, 참신의 시간들, 이 참신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제가 원문을 이용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나푸숙시스, 아나라는 건 다시란 말, 다시, 아까 리라는 말이죠. 영어로 리, 다시. 푸숙시스의 원, 그 뿌리는 푸스케. 푸스케는 혼이에요. 혼, 생명 이런 뜻이에요. 푸스케, 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분. 이게 그냥 보통 참신 아닙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새롭게 한다 할 때 분위기 참신이 있죠. 분위기 참신, 참신한 분위기. 이 참신한 분위기는 이사 가면 돼요. 이사 안 가면요, 가구 배치 책상 좀 딴 데 놓으면 돼요. 분위기 참신이죠, 참신. 기분을 참신하게 하려면 여행 갔다 오면 됩니다. 한번 좀 다 갔다 오면 돼요. 컨디션을 새롭게 하려면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나서 땀 뻘뻘 흘리고 샤워 하면 컨디션 새롭게 됩니다. 정신 새롭게 하고 싶으면요, 해병대 가서 훈련 받으면 돼요. 지성을 새롭게 하고 싶으면 세계적인 석학의 강의를 듣고 시험 한두 번 보면 돼요. 정신 팍 들어. 지성이 반짝하고 깨어나요. 도덕을 새롭게 하려면 가서 좀 수도 좀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참신 아니에요. 뭐 분위기 참신 아닙니다. 기분 참신 그거 아닙니다. 컨디션 참신 그거 아닙니다. 지성 참신 그거 아닙니다. 정신 참신 그거 아닙니다. 도덕 참신 그거 아닙니다. 영혼의 참신이에요. 영혼의 참신. 부스케! 혼의 참신, 혼. 혼이 살아나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생명의 뿌리부터 바로 잡히는 거예요. 바로 잡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를 통해서밖에 이루어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적 참신이라는 겁니다. 메시아닉 리프레시먼트.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면서 구원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도래. 예수님이 천국의 왕, 정의와 평화와 행복으로 다스리시는 천국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왕이 오시면 천국이 온 겁니다. 천국이 이 땅 위에 와서 누구든지 그분하고 연결만 되면 그 천국의 다스림을 느끼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면 천국.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상이 천국. 구원의 결정적 시대를 의미한다. 참신의 시간들이란 말이 그런 뜻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참신이 이루어진다. 이 참신은 여러분이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현세가 변해. 현세 어떻게 변하는가? 19절 보세요. 19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가 나오는데 거기 매 21절에 보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있죠. 만물을 회복하실 때, 이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만유 회복이 일어나고 재림하시기 전에는 개인이 회복되는 거예요. 개인이 회복돼. 개인 회복, 만유 회복, 개인 회복, 만유 회복. 근데 이 참신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제대로 연결만 되어 있으면 개인이 회복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이 있어요. 참 안식. 참 평안이 있어요. 고난은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이 돼요. 안정.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가 자신을 지배하고 기쁨이 자신을 지배해요. 그리고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생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을 새롭게 하는 아나프락시스. 예, 그 참신, 그 참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데 이 참신을 체험하려면 이걸 누군가 전해줘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으니까 전해줘야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랬죠. 말을 해줘야 돼. 말을. 사랑도 하고 관심도 갖고 아까 여러분 그 전도 콜센터 동영상으로 보셨지만 뜸도 들여야 되고 틈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 뜸을 들일다. 그 관계 맺어야 되고 또 음식도 대접해야 되고 그런데 뭐 대접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콜센터 전화하시면 돼요. 가서 대신 대접해 드리니까. 이 전화기에 좀 제일 힘든 상대가 가족이거든요. 가족. 가족한테 복음 전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때는 콜센터 부르시면 대신 가서 해줍니다. 이제 세상 언제 떠나실지 모르는데 병원에서 떠나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빨리 전해야죠. 빨리 전해서 그 가족이 빨리 예수 믿고 병상에서 예수 믿고 천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콜센터를 부르시면 돼요. 언제든지. 그 콜센터를 통해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콜센터로 부르시면 콜센터에 있는 성도들이 가서 전해준다고요. 음식도 대접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면서 전한단 말이에요. 전해.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하는 것.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끝에 보세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죠. 증인. 증인, 증인.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순교할 정도로 전하는 사람.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은 사람들이 안 듣는데 전해서 되겠어. No, 아니에요. 안 들어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면서 삶을 보여주면서도 전해야 돼.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4장 4절에 한번 보시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들은 사람 중에 5천, 남자만 5천. 여자까지 합치면 만 명이 넘겠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말이요. 오순절 때 3,000명, 남자만 3,000명이면 여자까지 하면 6,000명 넘었을 거고, 여기 5,000명 만약에 합치면 16,000명, 2만 명, 2만 명, 며칠 사이에 2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2만 명.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전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기적 보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참신의 경험을 우리도 체험하고 가족이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박인숙 권사님 지난 금요일에 오셔서 전도 간증, 전도 설교 해주셨죠. 근데 그분이 학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학습. 학습이라는 건 배울, 학자, 익힐 습자, 학습. 전도는 학습이다. 학습. 학 배워야 된다. 전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습 익혀야 된다. 새끼 새가 어미 새의 날갯짓을 얼마나 반복하느냐? 100번 이상. 계속 100번 이상. 100번 이상 파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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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 겁니다. 전도. 자꾸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고.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더라고. 전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예수 믿어서 변한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효과가 있죠. 동생이 예수 믿고 누나가 예수 믿고 누나의 남편이 예수 믿고 저 나가면서 이번에 매형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악수를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대단한 일이 났네요 하고 축하를 해드렸는데, 이게 변화되면, 예수 믿고 변화되면서 입을 여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전도입니다. 전도. 익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못하는데 자꾸 하면 돼요. 근데 이걸 하는데 박인숙 권사님의 며느리가 유산했어요. 아들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하늘의 별 따위 같은 직장을 그만두고 며느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박인석 권사님이 기가 탁 막혀서 가라앉아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때에 박인석 권사님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 자기 어떻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며느리가 유산을 하고 아들이 직장을 잃어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네가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믿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니까 박인석 권사님이 자기에게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너 왜 걱정해?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주인인데 왜 그분의 말을 안 믿어? 믿어야지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를 자기가 자기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여러분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는 것을 자꾸 자기한테 반복해서 하셔야 된다고. 반복. 오늘 말씀을 들었지 않냐? 예수님이 생명의 주야, 생명의 주야, 생명의 주야. 자꾸 반복하셔야 된다고. 자기에게. 주인이야 주인. 이 반복하시면 이게 자기에게 전하는 거예요. 날개짓 하는 거예요. 날개짓. 전도의 날개짓 하는 거예요. 날개짓.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해줘요. 자녀들에게 말해줘요.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말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날개짓이 힘이 있어서 천공을 날아가는 거예요. 천공을. 이게 학습입니다. 학습. 전도는 학 배우고 습 익히는 거다. 전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전했을 때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딱 이 두 가지거든요.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오. 생각의 틀을 바꿔라. 생각의 틀을, a change of mind. 생각을, 마인드를 바꿔라. 회개하라. 예수는 유대인이야. 예수는 구원자 아니야. 웃기는 존재야 하는 이 생각의 틀을, 예수는 메시아야. 예수는 구원자야.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야. 역사의 주인이야. 생명의 주인이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메타노에오. 그 다음에 돌이키라.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이키라. 아포스트레포. 에피스트레포. 에피스트레포. 돌아오라. 돌아오라. 리턴. 돌아오라. 탕자가 멀리 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멀리 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렇게 할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19절에 보세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모두 삭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 참신이 온다. 참신, 참된 생명과 접속된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만물을 회복하신다. 주님이 오실 때 만유 회복에 동참한다. 완성된 천국 지상 낙원, 우주 낙원에 다 동참하게 된다. 이건 대단한 체험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말씀 들으셨으니까 결단 내리셔야 되겠죠. 생명의 주, 이게 인생이야 하던 사람이, 탄식하던 사람이 이게 인생이구나 감격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생명의 주를 만나고 생명의 주와 접속되고 생명의 주와 같이 사니까 이게 인생이야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감격. 복음은 들을수록 참신해져요. 전할수록 참신해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좋았더라고 끝내지 마시고 실천하셔서 끊임없이 참신을 체험하시고 또 만유회복을 통해서 낙원에 동참하는 귀한 역사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